저는 오늘 이 특별히 4절에 있는 말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오늘은 흔히 이야기하는 아름다운 부활주일입니다. 저는 부활절이라고 하는 단어보다 부활주일이라는 단어를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절 그러면 어떤 그 절기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절기를 셀러브레이트 하는 것 같아요. 절기를 즐기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절기를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즐기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We're not celebrating Easter Sunday, but we're celebrating the resurrected Christ.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즐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튼 오늘 이 부활주일이 복되고 아름다운 것은 백합꽃이 있고 그리고 삶은 결안이 있고 그래서 즐거운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시면서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을 소망으로 주신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어서 더 아름답고 즐거운 날이다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래서 더 부활주일이 되면 조금 요란벅적지근하게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오늘 예배 이 무대의 세팅도 우리가 늘 평소에 드리는 그런 세팅도 아니잖아요. 조금 흥분한 모습으로 열렬하게 기뻐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는가 하면 백합꽃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결안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는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전제 조건을 하나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죽어야 부활이 되는 겁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춘다라고 하는 말도 되지만 굳이 오늘 같은 날은 특별히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춘다 그러면 죽으심도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야지 그냥 부활하셨다만을 강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점차 교회들이 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잘 강조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특별히 어느 부분을 강조하지 않으려고 하는가 하면 죽었다라고 하는 부분,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강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은 참 많이 강조를 하는데 죽으신 것은, 돌아가신 것은 자꾸 강조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부활주일에 무엇을 강조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도 강조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도 강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 이해가 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로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다른 말로는 비밀이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진리면, 보통의 진리면 사람들이 그냥 듣고 이성적으로 아, 그렇게 됐구나. 그러고선 이해하고 믿어버리면 되는데 도대체 이거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자동차가 굴러가는 거, 기관차가 굴러가는 거, 저게 어떻게 기관차가 저 그냥 몇십 동이나 되는, 몇십 량이나 되는, 기차는 량이라고 그러죠. 몇십 량이나 되는 것을 앞에 있는 기관차가 끌고 가는데 도대체 저걸 어떻게 끌고 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설명을 들으면 아, 그래서 저렇게 끌고 가는구나. 자동차도 바퀴가 이렇게 굴러가야 차가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퀴가 굴러가야 되는데 도대체 저 같은 사람은 저 바퀴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간단하게 어떤 분이 옛날에 한번 가르쳐 주신 것이 있어요. 뭐 엔진이 있고 옆에 기아가 있고 옆 축이 있고 바퀴에다 달려가지고 이렇게 간다는 거니까 듣고 나니까 아, 그렇구나. 이해되지는 거예요. 누가 이해했어요? 내가 이해했어요. 하지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비밀입니다. 내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누구만이 깨달을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깨달을 수 있는 비밀입니다. 아무나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이 부활의 비밀은 오직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이 비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기관차가 가는 것을 처음에는 어린아이들이 기관차는 좋아하지만 기관차가 어떻게 가는지는 모르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죽어서 시체가 되셔서, 표현이 좀 그렇지만 시체가 되셔서 동굴, 굴로 되어져 있는 무덤 속에 들어가셨잖아요. 그리고 그 밖에는 큰 돌로, 바위로 문을 삼아서 봉인을 해놓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로마 군사가 지키고 있었어요. 로마 군사가 졸고 있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로마 군사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명령이었기 때문에 로마 군사는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니까 돌문이 열려져 있었고요. 그 안에 시체가 없었어요. 돌문이 열려져 있어요. 로마 군사는 그것을 봤어요. 봤는데 그 로마 군사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구절은 성경에 없어요. 돌문이 열렸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봤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게 비밀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고 있어요. 그냥 옛날에 그랬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로만 믿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우리들을 향해서 미쳤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고 있다니까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사람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듣고도 보고도 왜 믿지 못할까요?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보고도 듣고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구속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불신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전부라고 그러지는 않을게요. 소수라고 하는 것이 더 좋겠지요. 미국 교회든지 한국 교회든지 점차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살아났다는 것, 동굴의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 이야기에서, 서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강조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은 강조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죄 때문이에요. 죄의 문제 때문에 건들지 않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를 건들면 예수님이 지은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이야기를 건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로마 병정들 때문이 아니라, 유대인들 때문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 때문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건들지 않으면 죽음을 이야기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건들지 않기 위해서 그냥 죄의 죽음의 문제는 살짝 다루고, 그리고 부활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정말로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도 믿으셔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믿으셔야 합니다. 근데 그 십자가의 사건은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진리다 라고 우리는 선포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진리, 이 부활의 비밀을 누가 가르쳐 주었습니까? 누가 가르쳐 준가 하면 우리 할아버지가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없었던 이야기를 글로 적어서 다른 데서 그냥 구전으로 내려오는 그 신화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은 목사가 가르쳐 줬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목사의 말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믿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냥 어느 날 가만히 있고 있는데 아니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서 예수가 정말로 살아났다니까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기록된 대로라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부활의 비밀뿐만 아니라 이 모든 진리가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부활은 사람이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르쳐주시며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Reveal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람 카이퍼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되는 바대로 계시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드러나는데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면 in written 기록된 것처럼 우리들에게 드러났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다른 진리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들 안에서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가르쳐주고 어떻게 강조하고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분명히 맞죠?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요.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그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땅 위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창세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어진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살아가고 계시는 최소한 3년의 그 시간 동안에 예수님은 수많은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아니, 태어날 때부터 사실은 순환의 연속이었어요. 자기 비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humiliation이라고 이야기하는 자기 비하,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것부터 시작하여서 자라는 그런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셨던 분이 우리 인간이 겪어야 되는 모든 고통을 겪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광야로 들어가서 40일 금식을 하고 있는 동안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던 것도 우리가 받아야 되는 시험이었고요. 공생애가 시작되시고 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아냥거림을 받았고 모욕을 당했고 그리고 죽을 뻔도 했고 나중에는 팔리기까지 했으며 나중에는 죄인들로부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셔야만 했고 그 모든 과정을 겪어나가는 그 과정에서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메시아래?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구세주래?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래? 아주 우리가 보기에는 욕먹는 사람인데 우리가 보기에는 별거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거봐 죄인이었잖아 라고 욕지거리를 한 거예요. 비아냥거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바뀌지 않았잖아요. 근데 언제 선포되는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다시 부활하심으로 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골고다에서의 그 온갖 고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낮아짐의 모습이었고 바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 죽음은 우리가 기다렸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에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사실은 없었어요. 안 오셔도 상관없어요. 안 오시면 죽을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겪어야 되는 죽음을 겪으셨어요. 그 죽음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 정죄였어요. condemnation이었어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 죽음이었고 그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평화를 빼앗아갔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정죄가 물러갔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다시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면서 라마 라마 사박다니,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근데 맨 앞에 하는 호소가 뭐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했던 바로 그 기도, 그 절규가 우리들의 절규예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져 주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말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Thank you, my Lord. 내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왜 감사한 줄 아세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에게 유익함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나와 유익함이 없다면, 나와 관계가 없다면 so what? 그럴 거예요. 그게 나하고 어떤데? 라고 할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이 우리들에게는 유익이 되었는데요. 50%의 유익만 되었다면 so what 그럴지 몰라요. 90%도 완벽하지 않아요. 100% 우리들에게 유익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읽었던 그 아브라함 카이퍼 목사님의 이야기를 다시 한다면 뭐라고 이분은 이야기하셨는가 하면, 이제 형벌은 충분히 받아졌다. Now the penalty has been fulfilled, borne 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정죄하심과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모든 페널티를 다 짊어주신 거예요. It is fulfilled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유익함이 된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고 선포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거룩한 전능하심으로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되었다라고 오늘 로마서 1장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By the power of God,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되어졌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찬송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20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게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그 능력, 그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읽었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너희들이 이런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쓴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것을 우리들에게 성령님이 지금 호소하고 계시는 거예요. I want you to know. 너희들이 이것을 좀 알기를 원한다.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게 하셨다. 너희들 이거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 그냥 상식으로 알고 있으라고요? 정보로 알고 있으라고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을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이 예수님의 부활은 영수증과 같아요. 영수증이 뭐예요? 내가 돈을 냈다라고 하는 증명이잖아요. 요새는 영수증을 종이 아낀다고 핸드폰으로 보내주더라고요. 핸드폰으로 보내주는데, 하여튼 영수증이에요. 그거 잘 간직하고 있으면 돼요. 그 영수증만 있으면 참 이득을 볼 때가 정말 많이 있어요. 내가 산 거를 증명을 하면 내가 원하는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Period. 끝났어요. 그렇죠? 부활해 주시, 아니, 구속해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영수증처럼 짜잔 하고 등장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부활이에요. 부활하시면서 그것이 맞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것을 확실히 믿는 보증서 같은 것이 부활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우리가 이미 허락받고 약속받은 영생, 그 영원한 생명이 맞아, 진짜야 라고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소망이에요. 없어지지 아니하는 거룩한 영수증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 2019년도 부활주일에 이렇게 고백하고 싶은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소망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들의 소망인데 유일하고 영원한 소망입니다.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해서 남은 일생 동안 기쁨 가운데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